고대 제국들의 역사를 기록한 점토판이나 비문들을 보면 한 가지 좀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공통점이죠.
맞아요. 바로 힘의 과시거든요. 그 아시리아나 바빌론의 왕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적의 목을 베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도시를 불태웠는지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했습니다.
네. 그 시대의 절대적인 권력이나 평화라는 건 오직 압도적인 폭력과 공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2700년 전 이 피비린내 나는 고대 근동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적을 짓밟는 대신에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맹점투성인 영웅이죠.
그러니까요. 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미스테리한 텍스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인물은 바로 성경 이사야서 42장에 등장하는 미스테리한 인물, 이른바 종에 대한 텍스트를 해부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는 고대 문헌 중에서도 막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매혹시킨 텍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학 권위자이신 로버트 치전 박사님의 강연, 그 이사야의 종의 노래 1강 연구자료와 노트를 바탕으로 이 깊은 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 복잡하게 얽힌 신학적, 역사적 텍스트를 마치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처럼 소화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이 시간의 대화 방향을 조금 먼저 제시해드리자면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오래된 종교 문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그들의 우주관과 역사적 비극이 이 텍스트랑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원리를 파고들 겁니다.
야, 벌써부터 뇌가 자극되는 기분인데요. 그럼 가장 먼저 막 이 텍스트가 쓰인 무대부터 한번 세팅해보죠. 이 미스테리한 종이 누군지 추적하려면 먼저 기원전 586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그 바빌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사건 말이죠.
네. 성전을 다 불태우고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밧줄로 묶어서 그 사막 넘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버리죠. 이게 바로 바빌론 유배의 시작입니다.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막 국가, 정체성, 신앙의 중심이 통째로 날아간 우주적 붕괴의 수준의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 유배지로 끌려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엄청난 절망감이었겠죠.
그렇죠.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가 바빌론 군대에게 졌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바빌론의 신 마르두크에게 패배했다고 해석되는 엄청난 인지 부조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 자기들이 믿던 신이 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절망적인 유배의 한복판이 바로 이사야서 후반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죠.
아, 누가 이 글을 썼느냐 하는 그 문제군요.
맞습니다. 버나드 둠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너무 방대하고 또 시대적 톤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최소 3명의 다른 저자가 썼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8세기에 살았던 진짜 선지자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유배 시절 바벨론에 살았던 익명의 제2 이사야가 썼다는 그 가설이죠.
네, 그리고 그 이후는 유배에서 돌아온 제3 이사야가 썼다는 식이죠.
사실 40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주장이 나올 만도 하거든요. 앞부분은 너희들 죄 지으면 망한다. 약간 이런 8세기의 경고인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죠. 위로의 메시지고요.
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유배 생활의 고통을 막 지금 겪고 있는 현실처럼 묘사하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수십 년 전 사람이 현재 진행형처럼 생생하게 쓴다는 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학자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치점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박사님은 8세기의 선지자 이사야 한 사람이 이 책 전체를 다 썼다는 소수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십니다.
맞아요. 치천 박사님이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든 비유가 하나 있는데, 와,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갓 태어난 손녀를 위해서 미리 편지를 여러 통 써두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손녀의 사춘기나 대학 입학, 그리고 결혼식 날까지 살아있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의 손녀가 겪을 인생의 풍파와 좌절을 미리 내다보고 그 특정한 시기에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꾹꾹 눌러 담아서 시간을 뛰어넘는 편지를 쓴 거죠.
미리 편지를 써서 봉투에 담아둔 거네요.
네, 그리고 그중 한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너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날 이 편지를 열어보렴 하고요.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문학의 대외 독특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냥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닌 건가요?
네,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정보를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취전 박사님은 이것을 투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선지자가 신의 영감을 통해서 자신을 미래의 유배지라는 절망적인 시간 속으로 완전히 던져 넣은 겁니다.
아, 자기 자신을 투영시킨 거군요.
네, 언어학적으로 봐도 미래의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신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 예언적 완료 시제가 쓰이거든요.
오, 과거의 인물이 미래의 절망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네요. 그러니까 40장부터 쏟아지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유배지에서 모든 걸 잃은 포로들의 심금을 그렇게 강력하게 울릴 수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아주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무대도 세워졌고 이 시간 여행 편지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미래의 여러 번 편지 속에 등장하는 세상을 구할 구원자, 즉 이사야 42장의 종이 대체 누구인지 용의자를 좁혀볼 차례네요.
가장 유력한 역사적 용의자가 한 명 있기는 합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인 고레스 왕입니다.
오, 고레스 왕이요?
네, 이사야 41장을 보면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강력한 정복자가 등장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고레스는 기원전 540년경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빌론을 함락시켰고 실제로 유대인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야, 대단한 인물이네요.
네, 이사야 44장과 45장에는 심지어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면서 신이 유배된 백성을 구하기 위해 선택한 목자로 묘사되기도 하죠.
와, 자기를 억압하던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해방시켜준 당대의 현실 군주라니 포로들 입장에서는 진짜 완벽한 구원자처럼 보였겠어요.
그렇죠. 구원자 그 자체였겠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큰 모순이 하나 발생하더라고요. 고레스 왕이 훌륭한 해방자이긴 했지만 그의 본질은 결국 칼과 활로 적들을 먼지처럼 쓸어버리는 전사이자 제국의 정복자란 말이에요.
그 무력을 사용하는 왕이었죠.
네, 반면에 우리가 찾고 있는 42장의 종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극도로 부드럽고 온유한 인물로 묘사되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완전히 상충하죠.
고레스가 아무리 관대해도 결국 힘과 무력으로 제국을 세운 왕인데 상한 갈대를 보호하는 이 조심스러운 모습이랑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고레스는 유다 백성을 물리적으로 해방시키는 그 도구 역할은 훌륭하게 수행했지만 42장이 요구하는 깊고 영적인 온유함을 갖춘 종의 프로파일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죠.
무력이라는 방법론에서 탈락한 셈이네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용의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고레스보다 더 자연스러운 접근일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종이라고요?
네, 이사야서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직접적으로 너는 나의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콕 집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네요.
특히 49장에서는 아예 종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곧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고 보는 게 문맥상 아주 타당해 보이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시죠.
네. 어떤 모순을 발견하셨나요?
만약 이 종이 이스라엘이고 이 종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가 바빌론에 갇혀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빛으로 인도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구원한다.
게다가 41장을 보면 바빌론에 유배된 현실의 야곱 이스라엘은 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눈이 멀고 귀가 먹은 비참한 죄인으로 묘사된단 말이죠.
아주 비참한 상태죠.
눈 멀고 귀 먹은 포로가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이건 마치 그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자기 손으로 꽉 잡고 위로 끌어올려서 늪을 빠져나오겠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와, 아주 예리하게 모순을 짚어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성서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엄청난 난제거든요.
학자들도 헷갈렸군요.
네, 여기서 치전 박사님은 존 오스왈트라는 학자의 탁월한 통찰을 가져와서 이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오스왈트에 따르면 42장에 등장하는 이 흠없는 완벽한 종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실패한 국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 종은 신이 애초에 계획하고 의도했던 가장 완벽한 목적대로 기능하는 이른바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아, 현실의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완벽한 이스라엘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그 사명, 즉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그 신성한 의무를 단 한 사람의 인물이 그 한 몸에 온전히 담아내서 대표한다는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고요?
네. 이 완벽하고 흠없는 이상적인 존재가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눈먼 현실의 야곱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사명을 완수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러 온다는 놀라운 개념인 거죠.
와, 늪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구하러 온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단 한 번도 죄를 짓거나 실패한 적 없는 가장 완벽한 버전의 나라니, 이거 엄청난 철학적 은유처럼 들리네요.
아주 멋진 비유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이상적인 이스라엘인 종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지 그 방법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종의 궁극적인 역할을 정의의 수호자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현대인의 관점에서 고대 근동인의 관점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의미가 좀 다른가요?
오늘날 우리는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 막 인권 변호사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주적인 차원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재판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일이었죠?
그것은 바로 왕의 최우선적이고 가장 신성한 의무였어요.
왕의 의무요? 단순히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시편 45편이나 72편을 보면 이상적인 바위 계열의 왕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호소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묘사되거든요.
아, 약자를 돌보는 게 왕의 역할이군요.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의 왕들은 자신들이 메소포타미아의 태양신이자 정의의 신인 샤마시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었거든요.
왕이 곧 정의의 대리자였네요.
즉, 42장의 종이 온 땅의 정의를 세운다는 이 선언은 그가 단순한 선지자를 넘어서서 우주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다윗 계열의 메시아적 왕이라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아,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되게 큰 소리로 위풍당당하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상상하죠.
그런데 42장 2절을 보면 이 위대한 왕이 부르짖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치천 박사님의 노트를 보니까 여기서 쓰인 부르짖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그 짜크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짜크는 보통 권력자에게 억압을 받거나 끔찍한 폭력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거나 하늘을 향해 살려달라고 절규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아, 고통의 비명이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고통 속에서 낸 소리가 바로 짜크였습니다.
그럼 이 종이 짜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왕이니까 당연히 고통을 안 겪는다는 건가요?
정반대입니다. 아주 치밀한 문학적 복선이에요. 이 종은 폭력과 무덕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아니라 도려 거대한 고난과 부당한 억압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는 암시입니다.
억압을 받는 왕이라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극심한 억압 속에서도 비명을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 모든 폭력을 조용히 감내하고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와, 폭력을 그냥 견뎌낸다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훗날 이사야서 53장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가가의 고통을 겪게 될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출발점인 겁니다.
폭력으로 적을 부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그 폭력을 온전히 흡수해버리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왕이라 이거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리더십이네요.
네,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부드럽고 온유한 왕이 가져오는 정의의 결과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저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상적인 다윗 왕의 통치 묘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 유명한 평화의 동물원 장면 말씀이시군요.
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뒹굴고 막 젖먹는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데 아무도 해치지 않는 세상.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되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의문이 드셨나요?
아니, 육식동물이 풀을 먹는다니 이건 자연의 법칙 자체를 무시하는 너무 비현실적인 동화 아닌가. 그냥 정치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시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한 은유 아닐까 하고요.
아, 그 지점이 바로 치점 박사님이 연구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 박사님도 과거에는 그것을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나 영적인 회복을 비유적으로 둔갑시킨 은유라고만 생각하셨다고 해요.
오, 그럼 지금은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네, 지금은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기 때문이죠.
아, 그럼 고대인들은 저런 평화 동물원이 진짜 물리적으로 열릴 거라고 믿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고대 근동의 우주관에서는 인간 사회의 도덕적 상태와 자연계의 물리적 상태가 톱니버키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인간이 죄를 짓고 피를 흘리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기근이 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박사님은 욥기 38장과 39장의 창조기사를 예로 드시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신이 만든 본래의 창조 질서는 완벽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우주적 질서가 깨어지면서 동물계에도 피 튀기는 약육강식과 죽음의 법칙이 들어봤다는 겁니다.
아, 인간의 폭력성이 자연계로 흘러들어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왕, 이 종이 와서 인간 사회의 완벽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법원에 훌륭한 판사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끊어졌던 창조 질서의 핵심 핀이 다시 꽂히는 셈이죠.
와, 핀이 다시 꽂힌다니.
인간 사회의 정의가 회복되면 그 치유의 에너지가 동물의 세계와 자연계 전체로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육식동물의 피에 대한 갈망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문자 그대로의 우주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단순한 은유가 아닌 거네요?
은유가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재부팅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죠.
이야, 정의가 단순히 사회 시스템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연의 포식법칙, 즉 우주의 물리법칙마저 원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려놓는 마스터키였다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다면 이 종이 가져올 회복의 스케일은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의 임무는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어떻게 확장되나요?
그 질문이 종의 두 번째 핵심 역할인 언약의 중재자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텍스트는 이 종을 백성을 위한 언약이자 이방을 위한 빛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하거든요.
이방을 위한 빛, 그리고 이 종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갇힌 자들을 어두운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감옥의 문을 막 활짝 열어젖힌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연쇄살인마나 흉악범들을 다 길거리에 풀어주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재앙이니까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감옥에 갇힌 저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흉악범을 오랫동안 감옥에 먹여 살리며 가두기보다는 보통 즉각 처형했거든요.
아, 감옥의 용도가 달랐군요.
네, 감옥. 특히 빛이 들지 않는 지하구덩이에 갇힌 사람들은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정치범들이나 빚을 갚지 못해 억울하게 끌려온 가난한 자들, 즉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압제당하는 약자들을 은유하는 겁니다.
억울한 약자들이네요.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방치되어서 사실상 눌먼 자와 다름없이 빛을 잃어버린 자들. 종은 바로 이들을 해방시켜서 진짜 빛을 보게 한다는 뜻이죠.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 구원이네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고대 제국주의 통치자들도 이런 비슷한 레퍼토리로 자기 포장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아, 거짓 선전 말이죠.
네, 아시리아의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었던 티글라트 빌레셀 3세 같은 왕도 점토판에 자신을 가리켜 모든 인류의 빛이라고 번지르르하게 새겨놓았잖아요. 식민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고대근동의 전형적인 제국주의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요 정의의 수호자라 칭했지만 그들이 만든 평화는 결국 억압과 피해 대가로 얻어진 가짜 평화였죠.
가짜 평화였죠.
하지만 이사야의 종은 정치적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실제적인 온유함으로 이 해방을 진짜 성취합니다. 그리고 유배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믿을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신이 보여준 과거의 실적, 즉 트랙 레코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던 그 확실한 출애굽의 역사가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요.
아, 이미 구원해본 경험이 있군요.
네, 신은 이제 이 종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세기 억눌린 자들을 구원할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성전을 불태웠던 그 원수 민족들까지 구원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2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동시에 매혹하는 이유입니다.
원수를 구원한다는 게 쉬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창세기 9장을 보면 신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생명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했지만 열방은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으로 그 언약을 산산조각 냈거든요. 고대의 인과응보 논리대로라면 그 이방 민족들은 전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다 벌을 받아야죠, 사실.
하지만 이사야가 본 비전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사야 19장을 보면 당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이자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던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손을 맞잡고 평화롭게 신을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와, 그건 마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데 연합군과 축구국이 폭탄 대신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출 거라는 예언만큼이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짜 미친 소리처럼 들렸겠는데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종이 만들어낼 새 언약의 위력입니다.
군사력으로 억누르는 휴전이 아니군요.
네, 원수들의 마음 깊은 곳을 치유해서 칼을 쳐서 농기구인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궁극적인 화해, 그것을 완성하는 중재자가 바로 이 종이라는 겁니다.
야, 이제야 이 모든 퍼즐이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2장에 등장하는 미스테리한 종의 정체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인물이죠.
그는 유배된 한 민족을 구하는 그저 로컬 영웅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우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참된 왕이자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고 또 원수들조차 한식탁에 앉히는 부드럽지만 가장 강력한 평화의 중재자였습니다.
네.
그 힘과 폭력이 지배하던 고대 근동의 한복판에서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치유할 것이라는 선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직접 혁명이었네요.
맞습니다. 무력을 앞세운 제국은 결국 다른 무력에 의해 멸망하지만 고난을 감내하며 세우는 이 온유한 정의만이 피조세계 전체를 재부팅할 수 있다는 정말 시대를 초월한 통찰인 거죠.
오늘 이 깊은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 될 것 같네요.
고대 아시리아 왕이나 바빌론의 제국주의자들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거대한 힘과 자본 그리고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능력을 성공이라고 칭송하잖아요. 모두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더 날카로운 창과 더 두꺼운 장갑차를 원하죠.
그렇죠. 현대사회도 참 삭막하죠.
그런데 2700년 전에 이 고대 텍스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 참된 승리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꼭대기에 홀로 서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내 앞을 가로막는 상한 갈대를 짓밟고 지나가는 무자비한 발걸음이 아니라 차가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누군가의 작은 등불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지어 지켜내는 그 굳건하고도 따뜻한 온유함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이 낡고 오래된 종의 모델이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힘과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심연을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